예, 12월 둘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예수님의 연대기를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이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라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루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 함께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열심을 여러분이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고 뭐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뭐 어떤 연유로 믿게 되었든, 모태신앙이든 또는 뭐 자기 발로 뭐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든 또는 교회에 뭐 예쁜 여자 뭐 멋진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러 왔든 뭐 친구 따라왔든 또 호기심에 왔든 또는 뭐 어떤 경험과 뭐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했던 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뭐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구원의 그 간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자기의 이유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진정한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그 어떤 하나도 가짜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각자 연유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실력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마치 그 이제 막 그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만약에 최고 성능의 무슨 뭐 요즘에 이런 컴퓨터 기기든 뭐 아이패드가 됐든 뭐 삼성 갤럭시가 됐든 뭐 최신의 것을 준다고 해도 그 놀라운 기능을 잘 모르잖아요. 잘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부름을 받은 그 은혜의 상태에서 바르게 성장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시고 베푸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겠지만, 그런데 어찌 하다가 이제 바른 성장의 길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오히려 이제 교회당에는 있지만 어떤 영적인 착각 속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뭐 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종교 생활만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저주는 은혜로 받았던 그 사랑, 그 구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뭐 누군가가 불러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든 간에 결국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정이 적혀져 있는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메시아, 구세주요, 또 창조자요, 또 나의 치료자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것, 이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그 실체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찬송가 411장에도 우리 그런 찬양을 하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런 찬양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믿음에 대해서,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가는 거. 스스로 그 성경과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곳에 있고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 확인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이 계명,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서 이제 각자가 부름받고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빛과 소금 같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죠. 이전에 살아왔던 옛사람의 가치가 다 우리 삶에서 깨어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에 나오면서 이 열정적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좀 조용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중요한 건 계속 예배당에 나오고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계속 뭔가 꾸준히 참석하고 듣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심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모르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으니까 믿음에 대한 이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 느낌에 더 이제 집중돼 있기 때문에 헷갈리고 이게 믿음인가 좀 헷갈려서 그렇지. 아니 믿음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말씀 앞에 나올 자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스스로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직접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선택의 부분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신앙적 무슨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뭔가 미신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져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보고는 있고 뭐 자기는 뭐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보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비록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꾸준히 성경과 역사를 통해 말씀해 주실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씀을 그래서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 아, 내가 이렇게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 정말 거듭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더 깊은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바른 믿음은 내 느낌이나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확신을 믿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그 길을 걸으시면서 성경과 역사를 풀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때 그 이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진리를 믿는 것, 그게 이제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을 따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하며 또 우리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이제 최고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제자들과 사역을 행하셨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을 통해 이제 행하는 그 기록이 있는 이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나갈 때 새 언약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변함없는 세상의 박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사역, 그 방법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그 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역하실 때도 그 전능한 뭐 능력을 뭐 마구 뭐 신비롭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행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법칙 안에서 인격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사람들을 향해 사역해 나가실 때 이 신약의 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이 창조의 법칙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 가실 거라는 거죠. 억지로, 강제적으로, 뭔가 이상한 힘으로 그렇게 행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행전이다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피면서 지금 이 원칙은 꼭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가야 될 원칙인 것도 잊지 마십시오. 사실 뭐 이 사도행전 이 신약의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 원칙 이 원리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제하고 인격을 점령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내가 뭔지도 모르게 뭐 엄청난 힘으로 뭔가를 그렇게 행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귀신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을 억지로 조종하고 사람의 인격을 짓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행하게 하려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죠. 그래서 뭐 귀신에 홀린다, 귀신에 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성경에 성령에 씌웠다, 성령에 뭐 홀렸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가? 우리와 대화하신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그 성령이 내 안에 억지로 들어와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어디론가 뭐 억지로 일을 시키고 뭐 이렇게 질질 끌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뭐 그게 뭐 강단의 목사가 됐든 뭐 셀 모임의 리더가 됐든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풀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한 인격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로, 당신의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 제자 이 도마가 그랬었고 또 구약에 뭐 많은 사람이 그랬지만 기드온 같은 사람도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를 참으로 복된 자리로 초대하실 때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이야기, 성경 안으로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나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나의 느낌이나 그런 어떤 감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이 기록을 통해 이 사실을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게 그 어떤 믿음이든 간에 그런 믿음이 온전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확신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약속하신 거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역사로 확인한 사람들만이 이제 계속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가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했던 그 사역 그 이 삶들을 잘 보면 바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 하신 말씀과 약속과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될 때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것이 확신되어질 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무엇이었고 이 성경의 약속이 뭐고 그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 이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걸 풀어서 가르치시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도 바로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변치 않는 이 성경의 기록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나갈 때 이런 원칙을 잊지 않고 이 성경의 기록으로, 이 성경의 역사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을 보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연대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계속되는 이 신약의 역사를 살펴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이 어떠했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된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와 동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기록이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이 교회의 역사는 유대인에 의해서 적혀진 게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에 의해서 그가 살핀 역사적인 눈에 의해서 적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나 교회 시대의 역사가 더 사실적이고 좀 객관적인 시각에 의해 적혀진, 그러니까 완전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감람산에서 그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제자와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초대 믿음의 공동체,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공동체, 초대 교회는 유대교들의 이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그 핍박 속에서 이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유대교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박해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예수님이 이제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 사람이 변화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복음이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단지 이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열방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그 이 확산의 일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이 폭발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 의해 복음이 이제 지중해 전역으로 확대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직접 말씀을 들고 갔던 것이 1차로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이제 2차로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고린도 이런 지역까지, 그리고 3차로는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가 이제 끌려가긴 했으나 그러나 로마 지역에까지 이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작은 종교와 같은 것이 그 시대 온 세계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이 로마라는 나라의 그런 중심으로까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 적었느냐?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누가가 적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책이죠.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계속 적어내려간 그런 이 초대교회 역사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살펴나갈 때 한 권 한 권을 살펴나갈 때 이 성경 이 한 권을 누가 적었고 누구에게 적었으며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적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바른 큰 이 방향을 바르게 잡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이 루크, 뭐 루카스, 빛나다 이런 뜻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이 원래 동역자였습니다. 직업이 의사였고 유대인이 아닌 이제 헬라인이었었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이 바울이 이 누가를 이 드로아, 그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만난 것으로 보고 동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만난 후에 이제 바울이 순교하는 때까지 한 번도 이제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이제 깊은 것을 이해하고 알게 돼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런 자료들을 계속 정리해 왔던 것 같아요. 그 의사들의 어떤 그 어떤 특성이 좀 꼼꼼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빠뜨린 부분들을 다룹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미 예고된 거기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런 기사들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아주 잘 전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럼 누구에게 적었는가라고 보면 이 서두에 보면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기록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성경학자들의 뭐 여러 가지 추론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 구체적인 고유명사를 쓰는 거로 봐서 아마도 데오빌로는 그 로마 제국 내의 어떤 그 행정 장관들 장관 뭔가 어떤 통치자, 어떤 직할지 총독 내지는 고위 관직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전파와 관련된 뭔가 좀 이 중요한 어떤 연관된 사람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적혀지고 난 다음에 기록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아마도 AD 60년 또는 61년 말 정도에 이제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들이 많은데.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살피겠지만 풀려났을 때 이 여행을 했던 이제 바울에 대한 기록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AD 70년 로마에서 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기록에 대한 언급도 없는 걸로 봐서 이제 그 이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쯤 아마 이런 것들이 기록됐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록 목적은 이제 편지 서두에 수신자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바울의 재판에 이제 관련해서 바울의 입장을 어떤 변증하기 위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에게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와 관련이 돼 있고 뭐 바울의 재판과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데오빌로가 로마 정부의 이제 주요 인사라고 하면 바울과 이제 그가 목숨 걸고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 정부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변증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고 뭘 주장하고 있다. 이게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적 이 상황들을 증거들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이제 기독교,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전파의 목적도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가 적은 이 두 권의 책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역사적인 시각과 사실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해서 사건이 조사되어지고 그것이 보고되어지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이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가.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이 심령들을 어떻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자 하는가. 이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시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반복해서 이제 아까도 말한 걸 반복해서 말하지만 구약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이 사역이나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 방법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의 법칙 안에서 사람을 향해 인격적으로 사역하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전능한 능력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 약속과 언약,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하고 살펴가야 됩니다. 성령 행전이어서 성령의 사역이지만 그것을 사람을 통해 인격적으로 창조의 법칙 안에서 일해간다라는 요 핵심 개념을 잊지 말고 읽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 십자가 희생을 대신해 주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 성부 하나님이 이래 오시는 것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래 오신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일하셔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변함없이 이 살아있는 우리 성령님과 또 이 땅에서 인격적으로 그런 믿음의 관계 안에서 또 창조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이 한계 안에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런 걸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 이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내용의 전개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베드로 사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울의,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중복이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중심이 된 그런 이야기,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초기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교회 새 언약의 성취 이 복음이 이 초기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 가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땅으로 어떻게 전파되고 확산돼 갔는가? 그래서 어떻게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그런 이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전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한 성도로서의 그런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되돌아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행해 가시는지 이걸 바르게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성도의 삶을 돕는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역할은 그래서 어떤 것인지 그 성령님과 또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과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온전히 이루어갈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건데 신약의 역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두 개가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사도행전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시간에 맞는 이 서신서들 이 서신서들을 연대기적인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살펴왔던 것처럼 400년 침묵기를 살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살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나머지 성경들을 살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연결을 통해서 읽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숲을 보는 그런 눈을 우리가 계속 지금 훈련해 가고 있고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세세한 나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시견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도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계속 듣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은 것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또 글로 적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지체들과 나누어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기록이 돼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점점점 바뀌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성경 안에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볼 때마다 아 이것은 아닌데 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더 강하게 들려오는 그런 가치,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두운 땅이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그 지도 또 뭐 이 우리가 이 복음서와 관련된 지도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관련된 지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한 200km 내외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부였다고 보면 이제 사도들은 이제 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으로 이렇게 점점 확산돼 가는 그런 지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이 훨씬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 이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주면 이제 이런 사도들의 확산 사역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만 잘 보면 충분히 우리가 신약을 살펴가는 데 있어 혼란 없이 잘 살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지도들과 항상 좀 친숙해지고 좀 익숙해지십시오. 그렇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이 뭐 여행으로 뭐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가시든 또는 뭐 그리스를 가시든 또는 터키를 가시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이 복음의 흔적을 우리가 또 새롭게 느껴가면서 또 살아있는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사도행전 서론에 대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보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살폈던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오늘 1장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이게 지금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고 사실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지금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임재와 그 행하실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시면서 일깨우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이 이제 또 계속 보면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다시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 좀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 전부가 이런 것이 궁금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 나라 자기들의 민족의 회복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꾸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면 뭐 자신들이 이제 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거다. 라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과 더불어 그들의 기대가 산산히 부서졌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또 이제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죽었다 살아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제야말로 이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그 우리의 나라를 만들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관심이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저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있다.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나라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모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런 마지막 나라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장에서 그 영원한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이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그런 의도에서 사명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임할 때 이제 벌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이 초림 사건과 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사역은 사람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죠.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이제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된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 그러니까 혼자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처럼 끝까지 이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겠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나 대신 뭔가 내가 있지도 않은 어떤 무슨 신령한 힘에 내가 막 이렇게 휩싸이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사 끝까지 이 말씀 그대로 믿음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인격적 믿음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바로 그런 행동이 있고 그런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온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각자의 교회에서 각 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서 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바른 존재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같은 사명을 받고 있는 우리는 너무도 이제 자기 안에서만 노닥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러니까 제자들 또 그 시대 그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어떻게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관해서는 늘 영적인 뭐 어린아이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주님이 다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평생을 늙어가는 걸 봅니다. 교회가 성경을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이게 너무 비능률적이어서 평생을 가르쳐도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지상나라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일수고. 그래서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전하기보다는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뭔가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복음에 대한 일들, 이거 뭐 전도하는 일들은 목사나 뭐 선교사나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고, 많은 성도들, 많은 교인들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 문화 속에 잠깐 거쳤다가 그냥 가는, 마음의 그런 무거운 짐만 좀 털어버리고 가는 그런 식의 분위기더라는 거죠.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지상의 나라에서는 대접받는 이 대형 예배당을 짓는, 그냥 거룩하고 뭐 이런 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이 교회당을 짓는 일에만 집착해 있고, 그리고 어떤 편리한 프로그램, 그저 왔다가 이제 마음의 위로받고 잠깐의 깨달음을 갖고 그러고 돌아가는 그런 식의 어떤 패턴에 갇혀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달려나갈 길은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땅끝은 고사하고 각자의 교회 안에 그냥 그저 그냥 성 쌓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복닥거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상처받는 그런 함정에 빠져있는 경우가 오늘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걸 힘들어하고, 자기들끼리 평안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개토를 만든다고 그러죠. 개토를 쌓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왜 교회라 말하는지 그 개념이 없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처음부터 이런 사명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이제 바르게 가르쳐줘도 이제 그게 이제 거부감이 느껴지고, 마치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른 이 성경을 가르칠 때 그들이 거부했던 것처럼 참 안타깝게 오늘날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말해줄 때, 좀 한 사람을 섬겨가는 그 생명을 낳는 생명의 일이 이건 선택이 아니고 1년간 교사로서 섬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말해주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다 피해가죠. 심지어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꾸 막고, 그러면 교회 사람이 안 모인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어떤 서비스 그런 어떤 업체처럼 만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성도들에게 주신 이 지상 최대의 명령, 우리가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며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셀 속에서도 우리가 자꾸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십시다. 애쓰십시다. 이건 누군가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길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이 큰 환란이 뭘까? 가장 큰 시험이 뭘까? 그건 배부름이라고 봅니다. 살만해진 것이 가장 큰 시련이고, 사탄이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이 만몬의 유혹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적당한 환란이나 핍박이 항상 있어야 이 성장의 활력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교회를 강하게 했고 이 복음이 짓눌러도 계속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AD 313년 로마의 황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인정하면서부터 교회는 그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세상을 결국 중세 암흑시대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이 있어서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정적이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정확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뭐 2만 불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선진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치고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고 점점 뭐 악해지고 약해지고 변질되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게 그게 오늘날 교회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지금 무슨 동성연애를 인정한다느니 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이 겸손하게 이 한계를 딱 주님의 말씀 앞에 한계로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이상의 것이 생길 때는 계속 우리가 좀 흘려내는, 뭔가 자꾸 더 좋은 예배당, 더 큰 예배당, 제1예배당, 제2예배당, 제3예배당, 1창고, 2창고, 3창고 만들어서 계속 쌓아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정하고 계속 흘려보내는, 그래서 자꾸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생성되고 이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교회가 확장될 때부터 시작해서 이 AD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자유를 선포할 때까지 사실 거의 예배당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배당 정말 그 예루살렘 중심은 그 유대인들이 다 그 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럼 교회가 어디서 모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여기저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모였겠죠. 예배당 개념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각 가정에서 몰래 모이거나 아니면 무슨 회당에 모였다 치더라도 건물 안에 그런 갇혀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항상 유동적인,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그래서 이리저리 생명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졌다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흩어진 거기서 계속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그리고 모일 때는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다시 흩어지고, 그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되고 빛과 소금이 돼서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교회가 이 핍박당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좀 편안한 나라에 살면서 참 안타깝게 느끼지만 사실 그곳에 더 순수하고 정결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이 동네, 우리 이런 나라들에 보면 오히려 더 변질됐고 타락했고 정말 종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더 많죠. 오히려 핍박이 있는 곳에서 성도가 더 강해지고 있고, 순교를 하더라도 이런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배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교회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잔치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펼쳐지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안에 뭐 호주도 그렇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 80%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 지상나라에서 복받는 일, 내 사업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내가 돈 버는 그런 일에만 정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는 정말 헌신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뭐 조금 그나마 좀 뭐 괜찮은 것 같아 보인다면 돈 보내는 걸로 끝내는 걸로, 이런 식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구원파나 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기성교회 침투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교회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 교단으로 데려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이단은 이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기성교단 교회들조차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다른 큰 도시에, 그러니까 제1교회, 제2교회, 그러니까 브랜치 교회를 계속 만들어서 뭔가 거의 뭐 대기업 화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과연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이 그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로 서야 될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뭐 몇 번을 말씀드려 왔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대부분 전도의 개념보다는 인도하는 수준에 멈춰 있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그저 인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문화를 알고 새로운 교제권이 생겼을 뿐이지 전혀 복음의 말씀답게 변해서 성장해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들이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이유로 들어왔든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의 산, 말씀으로 나아가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의 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화만 추가적으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성령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신화, 신비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자꾸 이제 교회가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며 한 영혼을 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는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나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큰 교회, 서비스가 좋고 이런 교회로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과거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때 누가 그 위험한 모임에 참가만 하려고 해도 교제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죽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그럴 가능성이 많았죠. 지금도 예를 들면 북한 같은데 그리스도의 바른 도가 전해지고 그것만이 참된 생명이 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이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전도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과거 초대교회처럼 개인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일에 지금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열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본질적인 우리의 부르심, 정말 우리가 뛰쳐나가야 되고 열방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일과는 굉장히 멀어진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성장하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씀하시는 이 사명에 순종하는 것,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해가는 것,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각자의 삶의 터에서 이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2020년에 셀 사역을 마쳤다고 해서 말씀을 끊고 예배를 끊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섬겨가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늘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1년 내내 이 복음이 매주 우리가 이 셀 안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시스템이 된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 그 어떤 곳이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을 바글바글 모아놓는 게 아니라 모은 자들을 우리의 가족 속에 속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 그 일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 또 나중을 기약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의 삶의 터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과 어떤 환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셀로 모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명을 실천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이 성령의 임하시로 말미암는 권능과 우리가 행할 이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런 삶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승천하실 때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재림의 주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때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3km. 그리고 이제 요 감람산까지는 1km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샬롯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 혁명당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만 빠졌는데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자살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몇 번 봤어도 결국 흩어져서 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던가 이제 다 고향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어떡한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깨우치시고 세운 후에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사명을 위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이제 함께 모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오신 분인가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맞냐? 그분이 그분이냐라는 것을 거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확신을 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과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곧 다시 오실 것을 정말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이제 순종하는 가장 먼저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시작한 거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기도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기도에 힘을 쏟았다라는 건데 그러나 무슨 생업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여기 이제 뭐 종말론 때문에 그 맨날 그 뭐 이제 곧 오신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모이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5절부터 보면 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목격한 이런 일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됐던 것이 성취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증거들을 연구하고 확인하고 확신해서 어떤 걸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 중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또 사도로 뽑는 그런 일들도 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인 사람의 숫자도 무슨 뭐 거기에 고정적으로 120명만 모였다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삶의 형태에 따라서 어쨌든 이 삶의 모든 중심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어떤 본부처럼 됐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중심으로 그들의 삶은 빛된 삶은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고 내가 살아가는 게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 중심의 삶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바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삶의 그 터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생존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증인으로서 언약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터가 여러분의 직장, 직업, 사업 그런 곳이 돼야 된다.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믿었던 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었었는지 공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됐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교회에 왔다가 흩어져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뭐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같은 일을 여전히 해야 했어도 이제는 삶에 살아가는 이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내가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복된 빛된 삶을 위해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사업을 하시고 왜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른 믿음의 그런 서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직장과 직업과 사업과 이런 모든 것들에 뭐가 지금 우선순위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이 제자와 성도들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들의 느낌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서 자신들의 삶의 연장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뭐 분주하고 생존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일들이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직업을 가졌고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가정에 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이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그런 삶의 이유가 바르게 정리되길 바라고 바른 우선순위로 그렇게 잘 준비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 2장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시 눈 감고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때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이유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가정을 섬기든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잘 진단하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제대로 기록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인지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살아간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던 삶이 내 욕심과 내 생각 중심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해오시던 것처럼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실 때 성령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진 교회가 되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선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가 바로 나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빛과 소금이다 나는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 곳에서 계속된 증인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증인된 삶을 잊고 교회 생활만 하고 사회 생활만 하고 종교 생활만 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하든지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증인된 삶을 위한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들을 우리가 성경의 이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면서 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바른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온전히 알아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이 땅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구원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런 증인된 삶의 이 정체성을 잊고 그저 그냥 교회 생활, 교회당 생활, 사회 생활, 종교 생활로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증인된 삶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선 곳에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행적을 이제 살펴나가게 되는데, 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 또 성령을 향한 오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좀 깨닫고 온전히 알게 돼서, 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온전한 증인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온전히 증인으로 훈련되는,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